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3일 동안 그라샤스 합창단 찬양을 들었는데 그라샤스 합창단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레이스 합창단이네요. 예,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란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한 주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참 기쁨이 됐고요. 제가 오래전 포항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이웃에 사는 세탁소를 경영하는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벌써 주위에서 이분이 우리 자매님이 건네준 목사님 녹음 테이프를 말씀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테이프 그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 이단인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무엇 때문에 이단인지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앞도 뒤도 없이 와서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이분이 말씀을 들을 땐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 찾아갔는데 테이프를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매님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제가 이분에게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언제 하루 중에 시간이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그때 한 시간씩 일주일만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이 나이트를 약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눈이 부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처녀 때는 점장이를 믿었대요. 아가씨가 점장이를 믿는 경우가 쉽지 않는데, 그리고 점장이를 자주 찾아갔대요. 얼마나 그 점장이가 용한지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날 그 점장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 앉았는데 이 점장이가 자기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저 친구에 대한 과거를 이야기해 달락하더라는 거죠. 용해요? 용하지가 않아요. 실망을 딱 한 거예요. 그 길로 친구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댁에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시아버지 되실 분이 감리교의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뭘 믿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마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의 법도를 따라야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가정에 들어오면 이 집의 법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첫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별로 교회 가는 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부인 때문에 그 남편도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건데, 제가 만났을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 다섯 군데 교회를 옮겨 다녔다 하더라. 아니 왜요? 교회를 왜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교회를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아야 믿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누군가 가르쳐주겠지, 누군가 깨우쳐주겠지 하고 기다려봐도 아무도 정확하게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옮겼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기다렸죠. 이제나 저제나 뭔가 의미를 가르쳐주겠지. 역시 다섯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도 보고 물어도 보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세탁소 바로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나이든 권사님이 뭐 물건을 판다 그러면서 막 이거 물건을 사라 그러고 그러다가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를 알면, 뜻을 알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제게 매일 한 시간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저도 젖어들고 그분도 젖어드니까 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매일 그분이 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보면 4시예요. 2시에 시작을 해서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지? 그러면서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날 복음을 쭉 풀어서 전해주게 됐는데 말씀을 한참 듣더니 됐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제 됐어요. 이제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게 맞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네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도 믿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딱 마무리를 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저 당장 교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포항에서 그곳이 이제 흥해라는 곳이에요. 포항에서 30분을 가야만 하는 흥해읍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이 사는 집은 거기서 20분을 울진 쪽으로 계속 또 올라가야만 되는 곳이에요. 저에게 두 번 생각 못하도록 당장은 교회 안 나갑니다. 나중엔 몰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저도 기대를 버렸어요. 그럼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계속합시다.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쪽에 양쪽에 아이 둘을 데리고 오신 부인이 있었어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제 마음에 아 어디선가 구원받은 자매님이 어디 지방의 교회에서 고향을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도대체 누굴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 날 그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는 전도한 자매님에게 전화해서 차가 언제 와요? 그 흥해라는 곳에서 20분을 쭉 울진 쪽으로 올라가면 동네가 한 곳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오셔요. 그래서 교회 차량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건요, 이분이 사는 집은 도로 이쪽 편에 세 사람이 오는데 바로 도로 반대편 마을에 사는 분이에요. 교회 차 몇 시에 와요?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 기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라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자매님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여기 정영은 형제 아내 고은아 자매 어머니예요. 그 자매님이 옆에 딸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이가 은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마음이 만나지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무슨 축구계가 거듭나야 된다, 뭐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지만 때로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정확하게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니고는 탁월하다는 뜻이고 데모는 무리 중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관원이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하기를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나면 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로구나. 마음의 인정은 되지만 대낮에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듯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를 기뻐하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 또 니고데모의 신앙, 니고데모의 모든 신앙적인 측면을 예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를 이곳을 접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걸 직역을 한다면 너는 영적인 소경이야 그 말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거듭나셨나요? 예, 거듭나는 중이에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안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듭나는 게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왜 다니세요?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 거듭나는 건 단번에 거듭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듭날 수가 있어요? 자,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반응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늙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거듭남이 뭔지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처음 죄인으로 태어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면서 예수님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아,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아, 됐네요. 제 나름대로 믿으면 돼요. 지금까지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나름대로 믿어왔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해봐야 합니까? 가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남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매님,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15년요. 15년 동안 남편을 막 싸워서 그런 남편을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싸워봤지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포기할 때가 안 됐습니까? 자매님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자매님이 남편을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싸워봤지만 안 됐잖아요. 내 방법으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내 남편을 바꿀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꿔주시면 되겠구나. 왜 마음이 옮겨지지가 않죠? 왜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죠? 왜 자기 방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살 때가 많은데 이런 걸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죠. 때로는 왜 미련 곰 같다, 미련한 곰 같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곰이 왜 미련한 줄 아세요? 곰을 사냥하는 사람이 곰이 지나가는 딱 그 길목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다가 이만한 바위를 매달아 놨거든. 지나가는데 턱 머리에 부딪히니까 누가 여기다가 바위 덩어리를 매달아 놨어 하고 머리를 탁 받아버린 거죠. 멀리 가서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다시 와서 머리를 빵 때리니까 뒤로 넘어지잖아요. 곰이 화가 나서 50m 뒤로 가가지고 50m 달리기를 해서 빵 받아서 날려버렸는데 이제 됐다 싶은데 다시 날아와가지고 곰을 잡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을 보고 미련 곰 같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해봤지만 안 된다면 그 방법을 버리고 돌이킬 줄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걸 보면 어리석다는 거죠. 참 어리석죠. 내가 내 아이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고 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누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그리고 참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세계는 나를 고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저도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대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목사님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늠죄에 잡힌 여자 이야기, 마르다의 이야기, 그 하나하나 이야기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제가 요한복음 8장의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전해요. 그러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려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 어떤 분이 말하죠. 에서와 야곱에 관한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야곱처럼 형제의 재산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형제 우애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님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이렇게 복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식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 낳고 잘 키우자 해서 이삭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라도 정확하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인간적인 도덕책을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어릴 때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때 배운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거듭나는 삶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인데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날개를 가진 새들은 다 두 번 태어납니다. 알로 태어났다가 부화가 돼서 날개를 가진 새가 되죠. 날개를 가진 새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이후에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면서 어떤 형편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 당해주시니까 이겨주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만나도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만나도 고통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는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러를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유월절 이제 재앙이 임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자 가족 수대로 가족의 인수대로 해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좌우 그리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나 유다인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멸할 재앙을 내리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유월 넘어간다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그 집의 장자에서 또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다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방법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턱 보고 이 집에 피가 발라져 있구나 넘어가고 이 집도 피가 발라져 있는데 있네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본대요? 피를 본대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함을 보십니까? 피를 보십니까? 정확해요? 확실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그 집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만 발라져 있으면 피가 약속이 돼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데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있네요. 지나가요. 재앙이 임해요. 확실해요? 피는 발라져 있는데 집안에 보니까 아이고 내 독자가 있는데 이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까? 진짜요? 피를 볼 때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는 애굽 사람이 집인데요.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로 막 문설주자 임방에 발라놓는 걸 보면서 왜 당신들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가지고 자기도 피 발라놨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집 문설주자 임방에 피 발라놨는데 하나님이 지나갑니까? 재앙이 맙니까? 어, 진짜요? 애굽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 피만 믿으셔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 죄 값을 지불하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0절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해 보지만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늘산 기도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 온통 죄를 씻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울부짖고 있는 거 보면 그들은 죄를 어떻게 사는 길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산속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죄를 씻으려고 울부짖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었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회를 하는 동안은 충만했는데 산을 내려오는 동안 그 기쁘고 충만한 마음 다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없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다 의미 없었어요. 마지막 삼각산에 있는 감난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 죄를, 내 죄를 씻을 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요? 제가 그때는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였는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87년 5월 10일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군부대 교육사령부에 이제 대전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하사관 내무반장이 저를 밤에 불렀어요. 야, 누가 와서 우리가 의인이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무반장에게 전도하러 오신 분이 누구였느냐면 조성아 목사님이에요. 내가 기주교에 5년을 다녔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돼?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가지고요. 그런 자리에서 쉽게 제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저 내무반장님 제가 그분을 좀 만날 수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날 수 있어. 만나게 줄게. 그랬어요. 3주 훈련을 받았는데 3주 남았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위로 휴가를 일주일 나가는데 그 내무반장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때 한박교회에서 나온 전도지를 제게 건네줬어요. 전도지 뒤에 한박교회 약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짤막하게 간증이 실려있는데 그게 바로 조성아 목사님 신학교 다니다가 중사로 있으면서 구원받은 간증이 거기 실려있었어요. 이 사람이야! 그 전도지를 들고 휴가 나왔다가 한박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저쪽에 있었죠? 저기 어딥니까? 유촌동입니까? 어딥니까? 예, 그쪽에 있었죠. 2층에. 제가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제대를 앞두고 이충학 목사님하고 조성아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그 예배당 수리하는데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분 만나러 왔는데 하니까 그때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 하나하나 깨우쳐줬어요. 너무 쉬웠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복음까지 듣지를 못했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대구로. 자네 배치받은 지 한 달 반 지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에 막 마음이 사무쳤어요. 내가 이대로 있다간 지옥 가는데 나는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이야기가 기상나팔처럼 계속해서 내게 들려오니까 포켓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고참이 그걸 봤어요. 장로 아들이라는데 교회 와 저 군대 와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매일 술 마시면서 사는 병장이거든. 나를 딱 보더니 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군대 말로 쫄병이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나는 이제 그날 죽었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바로 해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매일 저녁에 성경을 읽었어요. 밤 12시까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휴가를 나와서 서울 제1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조성아 목사님이 신학생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찾아갔는데 전도를 나갔는데 한 30분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면서 기다리래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들어온. 제게 첫 마디가 편지 받아봤느냐 묻더라고요. 아니요. 나를 이제 만나려고 제가 자대에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제가 구원받고 내려가서 받았어요. 조성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야 하나님이 편지보다 사람을 먼저 보냈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서 교제라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어요. 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장막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 성막을 보고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시간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셨으니까 영혼계로부터 오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혼계를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는 시간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네. 예. 자, 영혼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손으로 지어놓은 게 이제 시간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형이죠. 다음. 자, 이제 하늘에 영혼계 그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형으로 이제 손으로 지은 게 시간계에 있는 거죠. 다음. 예. 시간계에 있는 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혼계로부터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죄에 대하여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영원히 사했다면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맞아요? 또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있나요? 없어요. 자, 이제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함도 아니요, 여러분의 선함도 아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죄는 사함 받았지만 죄책감이라는 것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때로는 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송사할 때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지나간 죄가 기억나서 나를 괴롭힐 때, 송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기를 바라시면 기억상실증 걸리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분은 집회 준비를 하다가 침대에 뚝 잠깐 침대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침대에서 아마 밑에 바닥에 꽝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혔나 봐요. 분명히 머리는 아픈데 도대체 어디 부딪힌 기억이 없는 거죠. 근데 한동안 기억이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기억이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런 나를 받으신 주님, 이런 나를 들으신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단들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그 눈에 고이고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 봤어요? 예.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나 같은 인간을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간에게 연주하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간을 받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하나님 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면 되죠. 담대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 하고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주 속였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행위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한 날이 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이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그 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입니다.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의미도 모르고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찬송가도 의미를 알고 부르면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겁니다. 209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마음에 그날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마음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전에 내 방법, 이전에 내 수단, 이전에 내 경험, 이전에 내 판단, 이전에 내 눈을 믿고 살았던 그 세계에서 이제는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됩니다. 거짓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 의로운 거 가지고 내 선한 거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고 복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는 삶 끝내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